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얼마 전 야인시대라는 연속극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2002년도에 방영된 작품인데요. 내용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남조선에서 활동했던 협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되고 북조선과 남조선이 갈라지면서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대의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패거리를 지으며 일대를 주름잡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시대의 조선인들을 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사사시대에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사사시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다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입다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은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굴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사사기 11장 1절에서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의 출생에 대해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입다의 출신이 사사로워지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혼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는 비록 첩이기는 했으나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버지 기드온의 재산을 상속받아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폐망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그와 처지가 달랐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으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아이의 혼외자였죠. 하지만 입다의 아버지는 입다를 기생인 어머니에게서 데려와 집안에 들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동안은 아버지의 아내나 의부 형제들의 눈치가 보였겠지만 그럭저럭 잘 살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입다가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자랐지만 본처의 아들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합심해서 입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쫓아냅니다.
거기에는 길로앗의 장로들까지 동조했습니다. 정확한 판결을 내려줘야 할 가문의 어른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평소에도 구박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아버지도 계셨고 아들 대접은 받았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더 억울했던 것은 자신이 비록 혼외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상속권도 있었을 텐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의부 형제들의 편을 들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에요.
갈 곳이 없어진 입다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톱당에 정착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영병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왠지 옛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적이었던 홍길동이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 오래간만에 홍길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홍길동이었죠. 길동이 태어나기 전 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에서 용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처럼 길동은 아주 청명해서 학문이든 무술이든 누구보다도 놀랍게 진보했고 덫을도 부릴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길동에게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인 홍판서는 길동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길동아, 왜 그리 안색이 나쁜지 어서 말해보거라. 몸이 아픈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다만 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지 그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사실 길동은 홍판서의 적자가 아니었어요. 노비였던 춘섬이 낳은 아이였지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심했는데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평민이면 본처가 될 수 없었고 첩의 신분으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같은 첩이라도 평민과 노비는 차별이 있었고 평민에 나온 아이는 서자, 소녀라고 불렀고 노비가 나온 아이는 올자라고 불렀어요.
더구나 서자는 그래도 제한적이긴 했지만 과거에 웅시할 수도 있었고 재산 상속도 어느 정도 받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의붓 형제라도 족자를 형으로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길동의 어머니는 노비였기 때문에 그마저도 허용이 될 수가 없었죠. 결국 길동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집을 나와서 세상을 떠돌게 된 길동은 어느 깊은 산속에서 도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먹을 것을 빼앗는 나쁜 강도들이었지요.
네 이놈, 어서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뭐라고? 감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너희들처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길동은 나쁜 도적들을 자신의 무술로 단숨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도적들을 관하에 신고했어요.
여기 나쁜 도적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놈들은 백성을 해치고 괴롭힌 무리들이니 빨리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도적들은 백성을 수탈하는 나쁜 관리들과 결탁해 있었어요. 백성에게 빼앗은 물건들을 뇌물로 바치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라고? 오히려 네가 이 물건들을 훔치고 백성들을 괴롭힌 자가 아니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길동은 탐관오리들이 이미 도적들과 짜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도실로 탈출했죠. 그리고는 활빈당이라는 패거리를 만들어 탐관오리와 도적들을 혼내주고 그들의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던 자신들을 도와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졌어요. 대신들은 임금에게 홍길동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잡아야 한다고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홍길동이라고 하는 도적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훗날 힘을 모아 반역을 할지도 모르니 당장 잡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관근들을 시켜 홍길동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홍길동은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하며 신출귀몰해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 그 많은 관군을 동원했는데도 왜 홍길동이라는 도적을 잡지 못하는 것이오? 그 자는 한낱 도둑일 뿐이지 않소?
임금은 크게 화를 내었어요. 임금의 분노에 겁을 먹은 신하들이 말했어요.
홍길동은 워낙 꾀가 많고 도술까지 써서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수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모아 꾀를 내었어요. 그것은 홍길동의 아버지와 형을 감옥에 가두고 홍길동이 자수하지 않으면 그들을 처형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길동 대장님, 속지 마세요. 그들은 대장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수작하는 것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저들은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괴롭힐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 한 몸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홍길동은 자수를 하고 관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가던 중에 자신의 모습을 8명으로 보이게 하는 도수를 썼지요. 관군들은 혼란스러워했고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홍길동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열광하면서 영웅으로 칭송했어요.
길동의 일로 골머리를 앓던 조정은 이번에는 길동에게 폐유책을 쓰기로 하고 길동에게 높은 고관대작의 지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홍길동을 병조 판서에 임명한다는 방을 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대신과 임금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홍길동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던 와중에 임금님이 물어보았습니다.
홍길동, 내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이리 나타났느냐?
상관마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분이 너무 낮아서 그 어디에도 떳떳하게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관마마께서 저의 한을 풀어주셔서 성운이 만극하나이다. 앞으로는 절대 조선 땅에서 마마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길동은 임금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조선 땅을 떠나 율도국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홍길동과 입다의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맞아요. 어머니의 지위가 낮아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것도 그렇고 또 결국 집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도적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온 뒤에는 오히려 다윗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주변 백성들의 도적의 침략에서 지켜졌던 것처럼 입다도 비슷한 일을 하죠.
이제 길르앗의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길르앗에는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온실수 화초같이 자랐던 거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빠졌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입다 앞에서 당당하게 근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사와 군대 장관은 그 지위가 아주 다릅니다. 두보라와 바락을 생각해 보세요. 두보라는 사사였고 바락은 두보라의 지시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무리가 되리라 하니라.
분명히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 그러니까 사사로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입다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처지도 아니었고 용병대장으로 이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혼외자라고 구박했던 생각들을 하면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로들의 행동은 입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사람은 길르앗 장로들이었거든요.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소. 그런데 무슨 낯으로 나를 찾는 것이오? 위기에 처하니 염치도 없어진 것이오?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입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것은 그의 의부 형제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지역 공동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은 입다에게 상속권에 대해 권리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입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입다는 자신의 의붓 형제를 못지않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상관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입다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의를 베푸는 셈이었는데 위험에 빠졌다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서 가뜩이나 상한 마음에 기름을 부어줬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처음 찾아왔을 때는 군대 장관 자리를 내어주면 입다가 감지덕지에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됐어요. 입다의 도움이 없으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찬밥, 돈밥 가릴 상황이 아닌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사사로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암몬 자손 밑에서 핍박을 받느니 입다가 사사로 있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하지만 입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정말로 자신을 사사로 세우겠냐고 말이죠.
이것은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동안 다른 형제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사기 11장 9절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한 말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가 집을 나와서 거주했던 돕이라는 곳은 고향인 길르앗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요단 동편에서도 한참 북쪽에 위치한 바산 고원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남조선에서는 거리를 걷다 보면 향후회라는 간판을 붙인 건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지에 나와 있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곁에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무도 없이 홀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입다가 찾은 것이 돕땅이었던 것 같아요. 돕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읽는데요. 토브는 선하다 혹은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머무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창세기 1장 10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토브라고 하거든요.
입다는 돕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돕땅은 암몬과 가까워서 아마 입다와 암몬 자손들 간의 충돌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쟁의 승패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입다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한 사람으로 입다를 선택한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네요.
부모의 돌봄 없이 외롭게 자랐고 그마저도 아버지의 사후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오갈 곳 없었던 입다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전쟁을 하는 법도 배워주셨어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이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 40세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어머니인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에서의 위협에 삼촌인 라반에게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는 야곱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입다 역시 동일하게 마음속에 이 고백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입다는 하나님의 손아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래져 지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의붓 형제들은 자신을 미워해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절망했던 입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입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존재, 좋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승리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슬픈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이 생겨요. 혹은 입다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입다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입다가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키우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겪게 될 때 입다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에는 입다의 멋진 승리와 또 그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냈죠?
네.
예, 아직도 좀 우리가 춥긴 한데 네. 우리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뭐 싸움을 할 때 혹여나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무기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무기 잘 챙기는 네. 게 너무 중요하죠.
네, 저는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이제 싸움도 과정도 좋고 그리고 무기도 잘 챙겼는데 끝나고 내가 없어지면 네. 의미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두 분이 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오늘의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2026년 한 해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
아멘.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투에 관한 교훈, 영적 전투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 그러면 뭐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영적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면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되든 안 되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미수자매가 읽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예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악한 영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나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의 최종 목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서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 계략을 세우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냥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자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저 같은 경우엔 어떤 때는 무기력해져서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족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는 우울함에 빠져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자꾸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다 전쟁터로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은 군화를 신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 후다닥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야 하고 늘 긴장해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네요.
전쟁터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피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악한 영이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지 늘 깨어 있어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끈질기게 우리를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꿈속에서조차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소자매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을 꺾어버리고 죽음의 사슬까지도 끊어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뭔가 긴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더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부림을 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저 공경을 당해도 우연이려니 세상 사는 것이 그러려니 인생이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희로애락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신나게 마귀 사탄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거죠.
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네요.
그동안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설교 내용은 좀 무섭고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인 것처럼 착한 것처럼 가정을 하지만 결코 착하지 않아요. 그 정체성, 그 본질은 뭐냐? 무자비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이 생각나요. 토끼가 얼마나 예쁩니까? 사슴 새끼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일이나 늑대들이 그것을 물어뜯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 뜯어먹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해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물어뜯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잔인한 세력이네요. 우리의 영을 잔인하게 물어뜯고 병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공격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도 그렇고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혼의 세속적인 결속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사람은 영,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고 보니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혼은 뭐예요?
혼은 중립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주로 혼이라는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느낌, 마음, 감정 이런 영역이 혼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해서 자석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은 쇳덩이만 있으면 막 가서 붙어버리잖아요. 쇠만 보면 가서 붙는 거예요.
혼이 그런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혼이 영에 붙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과 세상에 붙어버리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네요.
그렇다면 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 혼의 특징이 자석과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석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하게 하면 자석과 같은 혼의 특성이 영에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혼의 속성이 자꾸만 세상과 결속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 버린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의 혼이 세상하고 결속이 되어버리면 내 육체가 세상에 빠지는 것과 같이 강하게 세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해져서 나중에 끊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돈에 대해서도 도박에 대해서도 술에 대해서도 정욕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는 거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이 세상과 결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강하게 회개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나 술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잖아요.
맞아요. 도박 이제 진짜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못 끊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의 결속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 술, 정욕, 이성 간의 혼의 결속이 일어나 버리니까 자꾸 바람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 받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또 하고 있어요.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혼의 결속이 강해서 그래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돌이나 바위를 놓고 훅 불지는 않죠. 바위는 견고하니까 불어봐야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밀가루는 어때요? 훅 불면 그냥 숨만 잘못 쉬어도 날아가는 거 아시죠?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조롱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지금 내 모습이 불어도 안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인지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단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보면 정말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요. 가족이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조롱하게 만들고 아주 대단하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탄에게 제발 내가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 나는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혼자 싸우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랑 같이 싸워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기도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더 축복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는 건 아닌가요? 우린 그냥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거절하면 끝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거부를 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뭐냐 하면 혼의 세상과 결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만든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이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세속적인 결속을 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영적 전쟁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신방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 소모가 생긴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제도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또 잘 이겨낸 후 문득 이것이 영적 공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사로잡혀 먹힐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다시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은혜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결단하며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신방예배에 올 때마다 그런 네. 공격이 있다는 것은 네. 사단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신방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얘기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북조선 우리 신자분들도 오늘 이거 예언자매님과 나눠준 거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너무 귀한 나눔 네. 감사합니다. 미수자매님.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게 영적 전투는 눈에 저희가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도 저희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순종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나 쉽게 포기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저의 마음이 또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저의 마음이 힘들 때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족함을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너의 신앙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너가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아직 부족한가 이렇게만 느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건 혼에서 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 전투의 한 부분이라는 걸 오늘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귀한 나오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아까 매일같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얘기 나눠줬는데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시작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셔서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는 주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누구도 영적 전투에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혼의 세속적인 결속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전신갑주를 취하여 방어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중독에 자석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 이 세상의 시름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정말로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예배 함께하는 모든 북조선 신자 가운데 또 미수자매 예언자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